시인 모파상의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목걸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목걸이의 주인공은 마틸드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이 마틸드라는 여자 주인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여자는 아주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여자로, 그리고 아주 그 노는 것을 좋아하는, 화려하게 노는 큰 파티 같은 이런 데서 이런 데에 참여해서 놀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선정해서 목걸이라는 소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마틸드라는 여자 주인공이 뜻밖의 화려한 파티에 초대를 받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파티죠. 그런데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또 마땅한 옷이 없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모아놓은 돈을 다 털어서 아주 화려하고 고급진 옷을 사서 입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는 목걸이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옷을 다 사버리고 목걸이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목걸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 동료한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네가 참 목걸이 좀 빌려달라. 그래서 목걸이를 빌립니다. 친구의 목걸이를 빌려서 아주 그냥 폼 잡고 기분을 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파티에 아주 멋지게 춤도 추고 뭐 이렇게 술도 따르고 기쁘게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목에 찼던 목걸이가 어디 떨어져 나가고 목걸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친구에 돌려줘야 되는데 빌린 건데, 친구에게 말할 용기가 없습니다.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 그 대신 똑같은 목걸이를, 그 목걸이를 거금을 주고 구입해서 친구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 목걸이를 산다고 빚을 냈는데, 이 빚을 갚는다고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빚을 다 갚아갈 무렵 옛날 부자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부자친구가 그에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마틸드, 옛날에 내가 너에게 빌려준 목걸이 말이야, 그건 가짜였어. 이 소설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망은 헛되며 가짜의 유혹의 인생을 몽땅 허비하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짜 행복에 속아 있습니다. 잘못된 목적에 끌려 살다가 인생을 가짜에 투자해서 허망하게 허비하고 끝냅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이 가짜에 속아 인생의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고 피곤하고 불만족스럽고 무의미와 허탈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귀한 인생을 살면서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혹시 잘못된 목적을 따라서 헛된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자칫 잘못하면 가짜가 진짜인 줄 착각하고 헛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를 위해서 한평생 고생하는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있습니다. 가짜를 위해서 한평생 고생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가짜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 정말 불쌍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누리는 인생은 진짜가 아니라 헛되고 헛된 가짜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신앙 문제에 있어서 가짜 신을 우상을 섬기고 가짜 종교인 유교, 불교, 이슬람, 이단 신앙 이런 신앙에 빠져서 일평생 직업 중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렇게 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 불쌍한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헛된 신, 가짜 신을 위해서 한평생 고생하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이죠. 이 말을 불신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되고 영원한 영생, 영원한 진리, 구원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에 주신 진짜 살아계신 신, 진짜 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왕이 탄생할 것이라는 징조를 나타내는 특이한 별이 떴습니다. 특이한 별을 따라서 유대나라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박사들은 여러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십니다. 어디 계시냐 하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배를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이것을 막 질문했습니다. 이 말이 예루살렘 온시까지 퍼집니다. 결국 왕궁에 있던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곧 만왕의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 듣고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소동의 헬라의 원문은 아주 잘못된 선동, 불안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어떤 말들, 이것을 떠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십니다. 어디 계시냐라고 사람들 붙잡아서 물었어요, 그냥. 근데 이게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부릅니다, 왕궁으로. 굉장히 불안한 분위기가 예루살렘 신이 조성됐다는 것이 온 예루살렘 소원했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헤롯 왕과 이 모든 헤롯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게 되고 헤롯 왕의 자리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진 헤롯 왕은 성탄절에 탄생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또 베들레헴까지 그들을 인도하는 별 따라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곳에 이르러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내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며 성탄 경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숙소로 돌아와서 자는데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 밑에 2장 16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신이 모아여 사람을 보내어 옛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념하여 두 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너무너무 불안한 너무너무 기분 나쁜 소식에 산의 아이 두 살 아래로 모두를 몰살시킵니다. 요아 때 학살이 일어났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요 헤롯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도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기 자식들 몇 명이 되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다 자기 자식까지 다 죽이죠. 그런 사람이 유대인이 왕으로 탄생했다는 사람을 살려주겠어요? 죽이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누군지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 집에 아이가 왕으로 태어나 모르니까 두 살 아래는 무조건 다 죽여라. 헤롯 왕의 로마 군인들을 파송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두 살 아래 다 죽었습니다. 참 엄청난 사례가 이루어졌죠. 이런 악하고 어둡고 위험한 헤롯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진리가 뭘까요? 은혜의 진리? 그것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기쁨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11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너무너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기쁨의 절기죠.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의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 계시의 배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동방 박사들의 기쁨이 최고를 달했다는 거예요. 최고조에 따르고 최절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어른으로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절정적인 최고의 그냥 머리가 넘어갈 정도로 기뻐했다는 그 기쁨을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그 앞에 또 크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이 기쁨이란 헬라어 단어는 카라는 단어인데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란 그런 뜻입니다. 만남의 기쁨, 이런 것을 찾은 기쁨, 성령 충만으로 오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떠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동방 박사들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위에 머물러 서 있는 별이 자신들의 기나긴 여행의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기쁨,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와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의 탄생을 드디어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그 사실, 그것을 확인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꿈 같은 일이 사실로 이어지고 이루어진 것이죠. 이 광경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과 그의 아기 마리아와 그의 아부 요셉이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한 그 광경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무한한 기쁨의 세계였습니다. 무한한 기쁨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을 그 기쁨의 세계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기쁨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기쁨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는데 그 기쁨한 기쁨을 기뻐했다. 황홀한 기쁨이라 황홀한 감격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중심에 소중한 무언가를 품고 살아갑니다. 소중한 무언가를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슬픈 기억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서러운 기억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아픈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와 반대로 아름다운 기억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쁜 일을 떠올리며 반짝이는 좋은 일들을 되새기며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바로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종이 한 장 차이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기쁨과 슬픔, 만족과 불만족 중에 어느 것을 마음에 품느냐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불행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작은 행복도 맑고 푸른 하늘을 가슴에 품고 살면 기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죠. 네.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품어도 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맑은 눈동자, 미소 짓는 얼굴, 따뜻한 말 한마디를 품고 살면 기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품으면 좋은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나쁜 것을 품으면 사람이 인상이 나빠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위에 머무른 배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의 마음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교회를 보고 자신과 가족들과 성도를 바라보면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탄절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최고의 기쁨은 우리의 배리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탄주일에 우리의 별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매우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의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불변의 그 rejoice, joy, 이 기쁨을 너희 마음에 내가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야. 그것도 그냥 감질나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를 만나면 완전한 기쁨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왔다. 할렐루야. 그 말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13절에도 그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히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탄절은 기쁨의 계절이죠. 누구나 할 것 없이 성탄절 그러면 기쁘잖아요.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세상 만민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세계 2차 세계대전 때도 그 치열한 전쟁, 지금 어떤 그 성고지를 점령하느냐 마느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뭐 대포가 오가고 총알이 오가는 치열한 그 전쟁터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을 불렀을 때 전쟁이 다 그치고 양쪽 진영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을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전쟁도 그치게 하는 한순간이지만은 그들 병사 속에서 기쁨을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탄절은 12월 25일 하루만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부터 시작해서 12일간 지키는 절기라는 거예요. 원래가 그 앞에서부터 준비를 했다가, 12월 25일부터 이제 절기는 정말 기뻐하는 절기, 그것이 12일 동안이에요.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탄절을 12월 25일 하루만 절기를 지키고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이 성신의 인카네이션의 계절,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 계절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성탄절 하루만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세속의 절기, 그야말로 즐기고 마는 이런 절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오리겐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에 탄생하셨지만 만일 내 마음속에 태어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 했습니다. 당시 신자들에게 질문했던 겁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보라 이 말이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탄생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탄생해야 된다. 그 말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듯이 내 마음속에서 신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한 감격 속에 영육간의 영적인 기쁨, 육체의 기쁨을 향유하는 잔치의 날로서 그 본래의 의미를 잊은 채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주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사치스러운 선물을 주고받고 유금을 찾아 하루의 육신의 쾌락에 도취되어서 흥청망청 보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 정말 고귀한 하나님이 인간 육신 입고 오신 이 성탄을 하루만 그냥 반짝하고 마는 이것은 성탄을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성탄절은 왕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평화의 주, 임마누엘의 하나님, 구원의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그를 감격적으로 영접하는 가운데 오직 그만을 경배하는 기쁨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탄절은 해마다 돌아오는 명절이지만 문화 형사의 기간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내야 하는 당자 인간에게 제안하는 하늘 아버지 애타는 호소요. 친히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신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시면서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의 외침이 성탄절입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온 백성이 느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죄사함의 소식이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격을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이렇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한번 같이 제 따라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진짜 기쁘다는 마음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멘. 진실로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일신학자 불트만은 성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란 신자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필요가 없는 완전 만족한 상황으로 정의된다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필요가 없는 완전한 기쁨의 만족, 만족한 기쁨의 상황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쁨의 계기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탄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 선물로 받으세요. 우리는 2002년 6월을 잊지 못합니다. 뭐였죠? 2002년 6월달에 있었던 큰 행사, 월드컵, 한일 월드컵 행사잖아요. 그 당시에 온 나라가 붉은 물결로 휩싸여서 온 천지를 붉게 물들이면서 외친 구호가 뭐예요? 오 필승 코야, 대한민국! 월드컵 4강이라는 아시아 최초의 대회를 이루면서 함께 기뻐했던 감격은 두고두고 있지 않죠. 잊을 수가 없는 한국 스포츠사의 대큰 승리였죠. 그때 보면요, 응원 속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낯선 사람하고도 포옹을 안고 뭐 이래가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이런 기쁨. 성탄절은 이 기쁨 이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때 월드컵 오면서 기뻐하지 않은 국민이 있을까요? 아이들도 기뻐하고 어른들도 기뻐하고 노인들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습니까? 월드컵 4강은 바로 우리 국민에게 주어진 꿈이 이루어진 그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제전 로마 최초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통치하던 시대였죠.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에 파송한 분노왕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정말 기쁨이 필요한 거예요. 이들에게 빛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기쁨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천사는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다윗의 동네에 탄생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전해주었습니다. 천사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관점은 기쁨, 온 백성이 미친 큰 기쁨의 소식 그 자체였습니다. 나도 기뻐하고 너도 기뻐하고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기쁨,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예수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여러분 인종을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고 이념을 초월하는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천사가 그리스도의 나심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오늘날도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세상에 살면서 행복한 기쁨을 누렸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정한 기쁨,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까? 인생 최고의 기쁨이라고 여겼던 사건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인생 최고의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어디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세상 어느 곳에서 행복을 찾아 다니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지상 최대의 기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믿을 성령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라. 자, 이 말씀을 성탄절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끝도 없는 예배는 사막길을 가는 목마른 사람에게 최고의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마른 목을 죽일 수 있는 생수겠죠. 생수겠죠. 이 생수가 예수님께로부터 잘 넘쳐나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는 걸. 성탄에 오신 예수님이 이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영적, 육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기쁜 소식 그 자체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전하여 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저와 여러분에게 희소식 중의 희소식, 기쁨 중에 기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준 거예요. 그냥 공짜로 이 기쁨을 줬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슬픔, 모든 것이 능력의 은혜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주신 기쁨은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하늘의 권력으로는 이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기쁨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인접하면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경상이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희락이 기쁨이거든요. 기쁨이 도를 넘어오면 희락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큰 행복의 은혜와 큰 기쁨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완전한